보통 성경을 읽을 때 또 생명 같은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사실 법이나 책을 적어놓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적인 서적이나 인생 철학이나 아니면 재밌는 신화집 같은 것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계에 대한 살아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 안에 사람을 또 두셨고 사람과 관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부서진 관계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권한, 그리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왕으로, 구원자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 사랑의 하나님에 관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옳은 내용이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계명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제자훈련을 받은 분들은 십계명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이해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열 가지 계명을 보면 하라 하지 말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십계명은 창세기 20장에서 2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시내산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많은 제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의문을 우리는 많이 품게 되죠. 모세에게 주셨던 기원전 15세기에 주셨던 이 십계명이 지금 우리에게,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주신 것이고 열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덧줄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고 그 말씀 자체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표현이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가 이런 기준을 설정해 주신 것이고 또 우리가 이웃을 그리고 서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기준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헨리 클라우드와 존 타운즌드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울타리 그리고 인간의 울타리가 무엇인가를 설정해주는 바운더리를 설정해주는 중요한 계명 말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웃의 영역을 침범하는 자는 여러분 구약에 그런 말씀 기억하세요? 신명기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해주신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 자다.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 경계표가 바로 영어로 바운더리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울타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하나님만의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거룩한 울타리라고 그러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할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중에 다섯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의 그 경계를 침범하지 않아야 되는 다섯 가지가 바로 6번에서 10번까지의 개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과 공동체라는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중요한 기준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큰 픽처를, 큰 그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세한 것을 설명하려면 10주가 걸리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를 10주 내지 13주에 걸쳐서 설교를 합니다. 졸업만 3주씩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다 한국 갈 것 같아요. 한 주에 요약만, 큰 그림만 같이 보겠습니다. 큰 그림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10개를 그냥 분석하다 보면 이거 뭐 하라 말라 하지 말라 계속 이것만 나오니까 이거 이렇게 맨날 이걸 기억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봐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셜록 홈즈라는 명탐정 얘기 아시죠? 그 부하가 있었는데 이름 잊어먹었어. 베니스였는지 뭐 D자로 시작을 하는데 왓슨이요? 벌스네임이에요. 그 캠핑 간 얘기 여러분 아세요? 두 사람이 캠핑을 갔는데 한참 자다가 셜록 홈즈가 이렇게 눈이 떠졌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해요. 그래서 자기 부하를 깨웁니다. 정도가. 하늘에서 이렇게 별들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저게 뭐냐. 그랬더니 부하가 셜록 홈즈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나님이 창을 우주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별이 빛나는 걸 보니까 내일은 날씨가 좋을 것 같고 기상학적으로 얘기하고 뭐 또 우리가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또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 철학을 한참 얘기합니다. 셜록 홈즈가 톡 치는다 이 멍청한 친구야. 이거 우리 텐트 훔쳐갔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네. 텐트 안에 있었으면 별이 보일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계명도 열 가지 하나 하지 말라가 아니라 십계명 전체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 서론이 나오는데 2절에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설정이 되죠. 나 하나님이고요. 너는 이스라엘이죠. 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 내신 여호와다라는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계약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서입니다. 한추에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버넌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20장에서 24장은 언약이기도 하고요. 구약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율법이라는 말은 원래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토라라는 히브리어는 인스트럭션이라는 뜻입니다.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느냐를 가르쳐주는 지침들인데요. 그걸 지침이라고만 하면 좀 너무 좁은 의미의 번역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경우는 우리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려면, 번성하려면 이런 조건들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땅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라는 가나안 리스 계약서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리스 조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평생 렌트 안 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이 구약의 율법이고 언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내 하나님 your God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언약적인 관계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언약을 체결하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복수죠. 엘이 단수 가시라는 뜻이고 엘로힘 그러면 구약에서는 소문자 가시로도 번역이 되고 대문자 가시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으로 번역을 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할 때 보통 하나님의 그 이라는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분이시라는 의미도 있고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의미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신들보다 어떠한 세력들보다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6장에서 모세에게 막 설명해 주신 여호와라는 단어는 뭐였습니까?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장에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이 뜻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내 후손이 사실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실 때 특별한 조건을 하나 주셨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너희를 400년 만에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신실성이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요. 신실하기만 하시고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키시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에는 신실하심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또한 숨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먼저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킨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숨어있는 표현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열 가지 계명을 너희는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킬 때 그 다음 약속, 가나안 땅에 가서 번성할 것을 내가 이루어주겠다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두 명 나오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언약의 조건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지킬 것.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12절에 나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는 엘리스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본문에 보면 열 가지로 주셨는데 이것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되죠.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간단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가 처음 다섯 계명입니다. 너희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자리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직업도, 어떤 전공도, 어떤 취미도 아무것도 내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너는 나 외에 또는 내 앞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왜냐하면 그 다음 아홉 가지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하고 제10계명은 다시 1계명으로 돌아오는 순환적인 계명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은 신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절대중심 사상을 말씀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는 질문이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 마음이 되겠죠 지금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 계명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내 마음의 왕좌에 계속 다른 것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곳에 계속 다른 것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 때는 흔들리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는 아무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이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는 장로들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여호사도 따라 올라가다가 중간에 멈추고 모세만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 자리에는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모세를 올라오게 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백성들은 다 산 기슭 밑에 있었고 장로들은 같이 올라오다가 한 중턱에 있었고 여호수아가 끝까지 따라오다가 멀리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곳에서 기다리고 모세만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아무도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왕자에 지금 누가 들어와 있는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하러 와 계신 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 뭐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오후의 일정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특히 예배를 드리러 오셨을 때는요. 불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순간순간 잡념이 들어오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1분, 2분, 3분, 4분 계속 가다 보면 어느새 설교는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 마음의 왕좌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잠시 쫓겨나겠던 너가 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명령은 가장 중요한 명령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 3, 4, 5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도 둘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으로만 흔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요. 물론 시간도 초월하시고 시간은 우리가 보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보다 더 중요하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아시죠? 사마리아가 맞느냐, 예루살렘이 맞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부산에서도 말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 물질화하는 것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무한하신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것으로, 유한한 피조물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면 차에다 십자가 걸어놓는 건 안 되나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하죠. 네, 원래 이건 못 놓게 돼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십자가를 사랑해서 제가 안 뛰고 있는 것뿐인데요. 그래서 저는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1974년 스위스 로잔 세계보그마 대회에서 결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와 모든 형상을 다 철거하라. 근데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이 주로 반대들을 하셔서 대부분의 교회가 못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 되게 있는데요. 원래 십자가도 뭐 우리가 십자가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굳이 그거를 문제 삼으려면 문제 삼을 수 있죠. 차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니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뭐 운전하면서 십자가에 절하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다는 부적으로 우리가 달고 다니는 건 아니죠. 오히려 십자가를 닮으로써 여러분들이 불법 주차 안 하게 되고 또 경계심을 잘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 막 너 파킹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놓고 다니세요. 교통규칙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두 번째 계명에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지역 신관을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된 것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가나안에도 계시고 또 애굽에도 계셨고 하나님은 우주 전체에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한 가지 모습이나 한 가지 장소에 제한하려는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가. 그래서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하시시고 워낙 그런 PA 시스템에 여러분 익숙해지시고 비디오 시스템에 익숙해서 그런 게 잘 된 교회를 가면 은혜가 은혜스러운 것 같고 마이크도 안 치고 뭐 파워포인트도 안 치는 교회 가서 찬송가 들고 예배 드리면 오늘 예배 좀 은혜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가끔 계시죠. 사실은 그게 우리가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각화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물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가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거나 하면 전혀 그런 문명시설이 없는 곳에서 아날로그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가 사실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 한 분이 아프리카에 설교하러 갔다가 온 다음에 한 간증입니다. 자기는 아이패드를 가지고 성경도 안 갖고 갔대요. 젊은 교수였어요.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다 가지고 가서 이거 설교를 하려고 딱 그랬는데 거기는 전기도 없고 인터넷이 어딨어요? 와이파이가 어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했대요. 참, 젊은 교수님 참 무식하구나. 아프리카에 가면서 와이파이를 기대를 했다. 그 옛날 얘기, 한 15년 전 얘기거든요.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다 동행한 목사님들이 다 성경을 갖고 오고 그래서 이제 빌려서 봤다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워낙 찬송을 잘하잖아요. 악기가 어디 있습니까? 북 같은 거 이상한 거 조그만 거 하나 갖다 놓고 드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뭐 반주도 없고 지휘도 없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우렁차고 아름답게 하는지 거기에 이제 압도가 된 겁니다. 말씀을 읽으러 강단에 딱 섰는데 뭐 어디를 읽겠습니다 하고 딱 그랬더니 온 청중이 그 말씀을 줄줄 외우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뭐 물어볼 수가 없어서 일단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오후에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아프리카 목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까 성경 봉독하려고 했는데 교인들이 다 성경을 외우는 바람에 나도 그냥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교인들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온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다 받아서 줬더니 그걸 다 외웠대요. 외웠는 자세? 그분들은 성경이 없습니다. 목사님한테 성경을 빌려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앉아서 다 같이 외운 거예요. 본문을 다. 그래서 그분들이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주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했는지 모른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초현대적으로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가도 얼마나 시설들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보면 전부 와인 투자하는 교회들이지만, 그렇게 좋은 시설이 필요 없는데. 더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죠. 많은 곳에서, 뭐 중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는 어떤 문명의 의기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보고, 그냥 목소리로 찬양하고, 설교 듣고, 그렇게 은혜를 받지만, 그들은 다른 기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숭배하지 말라. 우리는 잘못하면 좋은 스피커를 숭배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좋으면 은혜가 되고, 목소리가 나쁘면 아니, 목소리가 왜 저러냐. 그리고 계속 앉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성가대가 잘하면 은혜스럽고, 성가대가 좀 잘못하면 오늘 예배는 좀 은혜가 안 됐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쉽게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시고, 너희들 마음에 나만 있느냐, 그거를 보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있는가. 우리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다른 어떤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질투할 때는 그냥 수준 낮은 질투를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을 때 이 질투는 거룩한 질투입니다. 인격적인 질투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질투가 굉장히 의로운 질투가 있죠. 여러분, 배우자가 다른 사람하고 소풍을 가면 기분 좋겠습니까? 나는 쿨한 사람이니까 괜찮다. 조금 뭐가 부족한 분이죠. 그런 일이 생기면 가서 몽둥이 들고 쫓아가야 되겠죠. 그게 의로운 질투입니다. Righteous jealousy라는 겁니다. 이렇게 웃으세요. 질투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의로운 질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고 의로운 인격적인 질투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내를 베풀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갖고 3, 4대까지 벌을 줍니까? 중요한 건 먼저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세요. 천대가 먼저 나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는 복을 받습니다. 중간중간 잘못해도 마이너스 3만 하면 돼요. 997, 994 깎아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잘하면 또 금방 익스텐드가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3, 4대가 한 집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 집안을, 표현이 그러네요. 한국식으로 삼족을 멸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집안에 있는 가장이 잘못하면 3, 4대가 한꺼번에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천대까지가 더 중요합니다. 3, 4대 때문에 천대를 자꾸 무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굉장히 계산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천사대가 있도록 천사를 보고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두거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하나님을 제한하는 예배를 용납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를 설명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일상생활로 방향이 확대가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배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의 깊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즘은 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교회 앞 와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참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뉴욕에 있을 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사고가 나요. 제 돈이 다 날아가고 그분들은 어딘가 도피성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인들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믿었거든요. 다 문제가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성령제의 이름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이든 세상 일이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잘못하면 굉장히 세상에 지탄을 받죠.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아놓고 뒤에다 예수 러브스에 스티커 붙이고 불법 주차하면 영어의 이름을 망령되어 읽는 게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록 예배 안에 제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익이 달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같은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좀 봐줍시다. 절대로 봐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분들 절대로 봐주지 마. 제가 그런 얘기 안 해요. 목사니까 좀 봐주십시오. 좀 봐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에 가장 크게 비판받는 문제입니다. 가끔 그런 질문들을 책방에 책을 사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는 왜요? 그런다고 깎아드리려고요. 안 깎아줘도 되니까. 잘 대답 안 하죠. 제가 우리 집사한테 여러 부살이 맞았어요. 말하면 깎아주는데. 요즘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그냥 척 깎아주더라고요. 물어보지도 않고. 저만 깎아준 줄 알았더니 다 깎아줘요. 무조건 10%씩 깎아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어떤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것.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좀 더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 아세요? 빙점이라는 소설로 1,000엔 상금을 받았던 굉장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1,000엔. 10만 엔이면 한 10억 되는 것 같은데, 한국 돈으로. 그분이 원래 폐결핵이 걸려서 요양원에 있던 환자였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남편도 폐결핵에 걸렸다가 회복이 된 분인데, 우연히 어떻게 그 기장가 그랬는데, 그 요양소를 방문했다가 한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 스토리는 여러분 나중에 책을 보시면 되고요. 그분이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잡화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옆에 있는 가게들이 다 망하기 시작했어요. 망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편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장사가 잘 돼서 참 감사한데 옆 가게가 곧 문을 닫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가 좀 일찍 문을 닫고 다른 가게들이 장사가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거로 여러분 느끼시겠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 좀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들어가서 계속 다시 글을 쓰겠습니다. 그들이 눈을 찍 닫고 손님들이 오면 옆에 가게로 자꾸 사람들 보냈대요. 그러니까 손님들도 어이가 없어 하고 막 그랬다는데.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이제 일찍 집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설이 빈점입니다. 그게 그해 1,000만 엔 현상금이 가는 소설에 당선을 해서 미우라 아야코는 그냥 대벌이 되고 맙니다. 그 후에 이분이 글을 책을 엄청나게 많이 썼죠.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책이 한 권씩 올 겁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한 학생들한테 1편, 2편, 3편 계속 얘기를 해놨습니다. 길은 여기에,
이 질문을 해도 이런 시리즈가 계속 나오는데, 그분의 책은 사실 제가 대학교 때 아주 한국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인데, 지금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시정된 책들을 제가 한 권씩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나중에 오면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길은 여기에가 1편이고, 그렇게 세 권짜리가 있어요. 그걸 한 권씩 부탁을 했으니까,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한 권씩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만이 이익을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고, 이웃과 함께 같이 잘 살기를 원했던 것.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높였던 중요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특별히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그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하는 날로 지킬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하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별해서 다른 열쇠와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거룩의 근본적인 개념은 구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얘기죠. 안식일은 다른 열쇠와는 다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은 그다음 바로 나오는 것은 열쇠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라는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열쇠 동안은 게으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세 동안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좀 쉬어가면서 하다가 주일에 꼭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도서관에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개명을 잘 기억하세요. 여세 동안은 힘써 일하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운동하러 가는 학생들이 좋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운동하는 것 좋은데요. 안식해야 됩니다. 안식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날은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들이 만나서 상견례를 한 날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이루어진 날이 첫 번째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에는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안식하는 시간을 갖고 회복하고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신문도 보지 말고 뉴스도 보지 말고 뭐 그런 법들이 있었어요. 장로교회. 지금은 그건 잘못되는 것이라는 이해가 나와서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운동을 해도 좋고 뭐 어떻게 뭐 공부하는 거 좀 그런 한 번 좀 생각해 보시고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주일 오후에 내가 뭘 하는 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에 디스트랙션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일 오후에 뭐 하는 것 때문에 예배 지각하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중심 사상, 제1계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날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라고 또 do's and don'ts를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거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웃을 돕는 일이라든가 이웃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대부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내가 주일에 해야 될 일들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면 문제가 되겠죠. 안식일은 먼저 노동의 신성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가장 뛰어난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학생이든, 가정주부든, 직업인이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세요. 나의 안식일이기 전에 하나님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날이 됩니다. 안식은 항상 모든 일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엿새가 아니죠. 과학적인 분들은 엿새 아니냐 그러는데요.
하나님의안식하심으로창조가완성되었음을공포하신겁니다그렇기때문에일곱째날에가서창조가완성이되었음을하나님이선포하시고피조물들을만나주신날이죠예수님이구원사역을완성하시고부활하신날이일요일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토요일에서일요일로시프트가되는데요그리스도인의안식일이라고그 Christian Sabbath 라고해서주일을그이유는예수님이사망에서부활하셔서사망을이기시고승리하신그날우리의구원이완성되는날이기때문에우리가주일을우리의안식일로섬기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은우리의안식일이기전에하나님과예수그리스도의안식일입니다하나님의뜻대로예수님의뜻안에서우리가안식일을지켜야주님이기뻐하시는것임을우리가기억해야되겠습니다출애굽기31장13절에보시면요31장13절3113거꾸로가니까외우기쉬워31일만외우세요안식일은너와나사이의영원한표징이다라는말씀을합니다안식일은 sign between God and Israel 그래서안식일을지키면이스라엘이하나님의백성으로인정을받는다는것이죠이방인들이이스라엘을어떻게인식했습니까그냥겉으로는다비슷해요중동사람들이니까사실이스라엘도원래아람아브라함이원래아람사람이었습니다그러니까크게다를게없죠시리아사람들이랑중동이란사람들이랑그런데어떻게구별이되느냐열심히일하다가안식일로딱되면이스라엘사람들은쉬는성전에가고노동을안합니다그러면주위에서어이사람이이스라엘사람이었구나라고인식을하게된다는겁니다하나님의백성이구나여러분우리가예수를아무리잘믿는다그래도요주의를거룩하게지키지않으면세상에인정을받지못합니다크리스찬이라고하는데교회안가네회사나와서일하고뭐딴거하고그렇게되면우리가빛의역할을할수가없습니다그게뭐그렇게빅딜입니까하는분들이있는데요좀어리석게보여도주의를정확하게지키는사람들하고그렇지않은사람들을세상은분명히구별해서제말이제경험에서나온말이기도하고요저는많은사람들에게서똑같은말을계속듣습니다안식일을기억하여거룩하게지켜라라는이개명그리고특별히오늘본문의그말씀을하시죠11절에보면나여호와가안식일을복되게하여그날을거룩하게하였다창세기2장3절에도똑같은말씀이나옵니다하나님께서안식일을복되게하여그날을거룩하게하셨다그이유는무엇입니까안식일을거룩하게지키는사람을주시는날이라는것이아저는뭐복같은거많이받았으니까더안받아도됩니다이런분들이가끔있는것같은데그런복이아니죠우리가일생을같이살면서주님이주시는기쁨과평강을계속해서누릴수있는삶을보장해주시겠다는것입니다때로는우리에게고난이와도시련이오더라도주님의날을기억하고거룩하게지키는성도들은하나님이그마음을지켜주십니다우리에게불안한일이생길수있고힘든일이생길수있고아플수있습니다그러나주님을기억하고안식일을거룩하게지키는성도들은하나님께서물론아프면교회에나올수가없겠지만그러나주님의날에항상하나님을경배하고주님을기억할수있습니다가정에서도구별하여하나님을섬기는성도들을하나님께서축복하시기위해서안식일을구별해주셨습니다그렇기때문에여러분삶속에주의를지키는것이가장중요한것임을여러분기억하시기바랍니다다섯번째로내부모를공경하라는명령이나옵니다많은경우에이다섯번째계명을이웃사랑에넣는경우가많은데요저는이게앞에들어가야된다고생각하고요즘은많은학자들도앞부분에포함을시킵니다왜그렇습니까왜부모를공경하라고하셨는가이것은하나님께서우리인간적인부모님들에게출산과생명과우리의양육권을위임하셨기때문입니다이것은지난두주간에도말씀을드려서길게설명을드리지않겠습니다창조주를잘섬기는비결혹은통로중에하나가부모를공경하는것이다그래서그렇게하면내하나님여호와가 내게준땅에서내생명이길리라고약속을하셨고에베소6장에서도사도바울이이것이약속에있는첫계명이라고이렇게말을했습니다자그래서다섯번째계명만을지켜야장수하느냐여기에는해석에여러가지차이가있는데요저는1계명부터5계명전체에대한약속이라고도생각을합니다5계명에붙어있는거기때문에사도바울도이것이약속에있는첫계명이라고말씀을했는데그러나1계명부터5계명을쭉한묶음으로읽다보면결국제일끝에 그리하면 하는 말씀으로는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나탄 하이트라는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가 쓴 The Righteous Mind라는 책에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가정이 행복하고 사회의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비결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지 말라.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것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라는 이 명령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 주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죽이지 않으면 죽지 않을 정도로 패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이것은 계명 네 가지는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웃의 생명과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는 어떤 폭력적인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을 비중하게 여긴다면 이웃에게 주신 생명을 비중하게 여기라. 이 6계명부터 10계명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우리의 명예는 나의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내가 왜 이웃을 해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거라고 하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늠도 마찬가지고요. 도둑질도 마찬가지, 거짓 증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 행동들이 나올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을 선물로 보지 않고 다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과 삶과 행복과 건강을 해치는 모든 것은 다 이 육계명에 저촉이 되는 것입니다. 불량식품을 만드는 것. 무슨 침대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시끄럽죠? 그래서 잘못된 건물을 만드는 것, 다리가 또 무너졌는데요. 이런 것들, 물론 오래 쓰다 보면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알면서 불량품을 만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웃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6계명에 저촉이 되는 것이죠. 운전을 위험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마약을 쓰는 것,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네그리전스가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이 위험에 처했는데 이것을 방치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났죠. 어느 나이 많은 할머니가 폐지를, 박스를 수거해서 아마 생활을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수레를 끌고 가다가 끈이 풀어져서 박스가 다 터졌다고 합니다. 길에. 이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박스를 줍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사고가 안 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 청년들이 한둘이 모여와서 같이 도와주고 상자를 주셔서 견고하게 묶어주고 그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다 떠나는 것이 누가 비디오를 찍어서 올린 게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이웃의 생명과 행복을 존중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그걸 그냥 지나칩니다. 뭐 사실 뭐 살인하고 강도가 나고 폭행을 당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안 그런 거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지만 사실은 다 간접적으로 공범이 되는 겁니다. 아, 물론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있으면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럴 땐 최소한 신고라도 해야 되죠. 열심히 사진 찍고 비디오 찍으면서 신고 안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인명을 우리가 너무 경시합니다. 이웃의 건강이나 행복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이 정말 철저하게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생명뿐이 아니라 이웃에게 주신 생명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생명과 삶을 귀중히 여길 줄 알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이 소중하다면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가정도 소중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늠이라는 행동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기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과 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파괴하지 않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는 뿐이 아니라 모든 음란한 죄와 성희롱, 성폭력, 포르노, 매춘,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은 가늠하지 말라는 계명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성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알고 이것을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한국에 지금 일어나는 많은 그 성폭력 사태들 참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죠. 참 저도 그걸 보면서 이렇게까지 그런가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내가 사회생활할 때도 비슷한 문제들이 주위에 많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뭐 특별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만약 내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가정, 배우자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실 예수님 다음에 중요한 선물이 뭐냐?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나의 가정, 이웃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문제가 주위에서 생긴다면요.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가정에서 어떤 폭력을 당하거나 직장이나 이런 데서 어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면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하세요. 최소한 저한테라도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고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얘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나 교회 안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하여간 교회 안이나 학교나 이런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기관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어뷰스 문제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저는 굉장히 좋은 법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법이기도 한데요. 그 좁은 법의 범위를 떠나서 우리는 항상 이웃이 이런 면에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관심을 갖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읽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사실 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이 당했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성폭력 문제나 이 성희롱 문제는 한국 사회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인격과 나의 삶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인격과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아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입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권리.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정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함께 지켜나가야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경제관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웃에게 주신 소유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까 미우라 아이코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넘어가서 자신이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웃 가게들을 돌보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크게 상급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소유를 감사하고 이웃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또 오히려 이웃이 그런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될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에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웃과 사회의 이익을 동시에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웃의 명예와 인격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이웃에 대한 잘못된 가십이나 유언비어, 또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모든 말들이 다 사실은 거짓 증거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 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다 마찬가지로 위증죄에 해당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진리이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도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책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 네 가지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네 가지는 우리 인간의 이게 필요한 울타리를 총망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네 가지면 우리 인간을 위한 울타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 울타리를 구성해 주셨는데, 그런데 마지막 계명이 등장을 합니다. 끝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리도 탐내지 말라.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6에서 9계명까지는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열 번째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규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탐심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웃들에게 주신 것을 시기하고 탐함으로써 또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더 집중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가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았다고 자위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탐심이라는 항목에 다 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1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따라서 10계명은 직선적인 계명이 아니라 순환적인 계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의 삶과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이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울타리, 또 우리 인간을 위한 울타리를 어떻게 설정해 주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을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외하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침범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고유 영역에 내가 들어간 적은 없는가? 예외가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이 굉장히 참 하나님께 불평을 많이 했죠. 그런 거 하면 안 되나요 하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하나님의 울타리가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울타리를 침범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욥은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그렇게 원망을 했지만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할 때 저주하지 않죠. 친구들이 와서 계속 내가 잘못한 거 있으니까 벌 받는 거 아니냐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인 척 하지 않습니다. 욥의 내 친구는 왜 벌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갔던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욥을 훈계했죠. 그래서 그들은 책망을 받았던 것이고, 욥은 끝까지 사실 불평을 하면서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넘지 않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욥은 나중에 축복을 받고 회복이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이 만드셨다고 했죠. 그때 바울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성령님 뭐라고 하시든 나는 아시아로 갑니다 이러고 가지 않고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바울이 몸이 연약해져서 하나님께 세 번 간구했다고 합니다. 세 번 짧게 간구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고통 속에 부르짖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응답을 주셨을 때 바울은 순종합니다. 안 고쳐주셔도. 내가 이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나는 끝까지 충성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울타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죠. 확실한 케이스가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여러분 다 얼핏 잘못 보면 이상한 기도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한테 부짖는 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잔을 안 옮겨주시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시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울타리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절대적인 주인으로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요나 같은 케이스죠? 아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오시죠. 자, 우리 같으면 그렇게 도망가면 병을 치죠. 하나님께서는 울타리를 침범했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는데 그래도 요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인간이면 부모 같으면 참 병을 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혼내면서도 아이들 때까지 사랑하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해 오십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를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를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열어드리면 안 들어오시, 못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 강제로 우리한테 와요. 하나님 믿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중동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다가 말씀을 거의 마쳐가고 갑자기 누가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그 10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중동 사람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어떻게 지키느냐는 데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킨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군지 아세요? 그런데 갑자기 이맘이죠. 모슬렘의 목사격인 분들을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유대교는 나비가 되고요. 이맘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그거 지키는 사람은 역사상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알기로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회교도의 이맘이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이것을 지킨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또 이웃을 헌신적으로 사랑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실 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이 말씀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존중하고 이웃의 울타리를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통로인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계명을 do's and don'ts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울타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침범하지 않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고 또 이웃의 울타리를 존중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하시면서 함께 노력하고 아름답고
밟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워나가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